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지난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만날 때 돼서야, 그때 가서야 다 깨닫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은혜를 깨닫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의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늘에 쌓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잠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주릴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네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네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게으른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겠죠. 미국 같은 나라는 게으른 사람도 정부에서 소셜시큐리티에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이 없다면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옛날 2000년 전에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깨우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보게 되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19편 7절 보게 되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들이죠. 모든 하나님 말씀은 결국 혼을 회심시킵니다. 회심시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60년대 전만 해도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십계명이 항상 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가면은 십계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모든 계명에 결국은 그 압축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분의 길, 그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게쭉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요. 레위기도 있고. 그때는 죽였습니다, 그냥. 그때는 죽인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되면은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 연한 순 같은 분으로 오신 거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거는 철로 된 장대. 그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철로 된 철장으로 토기를 막 부수면 다 부스러지죠. 그때는 죄를 짓게 되면 정말 다 죽습니다. 그래서 100살에 죽는 자가 어린아이라 그런 거죠.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 말이죠. 그때는 죄를 지면 안 돼. 마귀가 이미 무적행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때 죄를 지는 것은 자기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의 유혹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이 없는데 자기의 육신, 육신에 있는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오늘날은 사단이 계속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단이 무적행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그때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전달한 거면 시편에 보면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지금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살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죠. 그 천년을 사니까 사람이. 그러다가 마귀를 잠깐 끌어내놓으면 시험하면 다 넘어가가지고 그냥 곶과 마곡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곶과 마곡 모든 민족들이 그냥 다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 하나님의 도성을 결국 공격하다가 불이 내려서 다 죽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랬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부활의 때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그때 갚아주는 것은 뭐 지금 돈몇푼 주시는 것보다는 완전히 다르죠. 엄청난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우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땅에 살면서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좀 억울한 건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 예수의 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때 우리는 사실 정말 주님께서 나중에 주는 상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내가 줄 사람이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결국 가는 곳마다 모금을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국은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이방인 교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안 섰다면은 이방인의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하고 가는 곳마다 매주 첫날이죠.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한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냐를 지나갈 때 너에게로 가리니 이는 내가 마케도냐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아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거나 아니면 겨울까지도 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려 함이니라.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를 보기를 원치 아니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순회 선교사였어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또는 실라와 함께 교회들을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남미에 지금 뭐 방문했던 교회들이 뭐 많이 있죠. 한 번뿐만 아니라 뭐 대수 번간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 교회들을 또 이제 자꾸 방문하다 보면 그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해주고 영육간에 든든하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꼭 우리가 세운 교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은 꼭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교회에서 세운 교회만 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뭐네 교회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으니까 약한 교회를 가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멕시코 다니는 그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도 왜 계속 같이 가는가 하면 네 교회 내 교회나 할것 없이 참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일곱 교회에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다른 교회에서도 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교회만 자꾸 주장하는 게 너무 싫어서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뭐 비록 술은 마치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 사람은 후히 받게 된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보겠습니다. 후히 받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주셔요. 이 땅에도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에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노라고 하였으니 너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너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두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뜨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헌금 안 그러고 연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아직도 연보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연보라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참 이상한 일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 창조하신 그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때 비록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다가 베드로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하고 자꾸 뭐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이 사랑을 실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게 잘안 되는데 남에게 주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면은 꼭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금방금방 주신단 말이죠. 그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잖아요. 농부가 심으니까 씨를 주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뭐 말씀만 씨가 아니라 물질도 씨란 말이에요. 씨를 심으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예. 옛날 요셉이 정말 이집트에서 제2인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럴 때에 그 양식을 사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없으니까 자기네 농토까지도 팔아가지고 양식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떡합니까? 먹을 길이 없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요셉에게 와가지고 사정을 했잖아요. 씨를 주시면 우리가 참 당신의 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뭘 줬어요? 씨를 줬죠. 밭도 줬죠.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 여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만 가져와라. 20%만 가져와라. 5분의 1이니까 20%만 가져오고 너희 80%는 너희가 다 먹어라. 얼마나 후합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모형이에요, 모형. 에? 옛날 뭐그좀 한국에서 소작농 하는 사람 얼마나 착실당했습니까? 죽으라고 일하고 다 지주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20%만 받고 80%는 다 나눠줘. 자기 땅인데도 그들의 땅이 아닌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 이게 주님의 모형입니다, 이게. 주님의 그림자죠, 요셉도.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거. 우리 주님도 유대인 형제들에게 얼마나 미움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가 복되다.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그 다윗이 그 사울의 결국 그 자손인 므비보셋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를 살려가지고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또 주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도와주셨죠. 눈을 뜨게 했죠.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유대인을 도와주는 이방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민족 심판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많이 주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다. 쌓아놓은 사람은 아니다. 너희가 참 마지막 때 참 재물을 쌓았도다. 아,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다. 주님께 꿔드리는 거라. 여러분, 사람에게 꿔주면 안 갚죠, 잘. 근데 주님께 꿔드리면 주님이 안 갚겠습니까? 주님은 뭐 갚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후회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내려오다가 결국 강도를 만난 사람 다 지나갔어요. 재상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아, 사마리아 사람이 참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참 그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여인숙에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다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좀 보살펴 달라.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베푼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 소망이 있을 때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네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옛날 침례교도들은 아주 뭐 이대로 했어요. 아이들을 막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울고 그냥 떼를 부리고 그러면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때리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 누가 보면은 큰일 나죠. 정부에 빼앗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맞으면 그냥 뭐 신고해가지고 그냥 미성년자 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정부에서 데려가서 영영 그 애들을 못 찾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가. 무슨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차에다 두고서 이따가 어디 갔다가 들키면 그 애들 뺏겨버려요. 뺏겨버려요. 이게 지금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사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매질할 때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그거를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막 고통받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시면서 참는 거예요. 죄인들 보고도 참지만 징계하시고서 막 안타깝지만 참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릴 때 아이들이 막 그냥 소리를 내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것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사랑인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16살, 여자아이들은 14살. 그 이전에 잡아놓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이들을 때리는 건 고사하고 말이죠.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성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성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 임신을 안 하느냐 이런 것만 시키지. 그게 음행이란 거, 간음이란 거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각도가 다른 거예요. 너 이러다 임신하면 큰일 난다. 거기만 신경 쓰게 하지. 이것이 음행이고 간음이란 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결국은 아이들을 징계해야 된다. 지금 교육가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거를 못하게 하죠. 교육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 쾌락의 자유가 있다. 뭐 이런 거 자유를 주장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또 인내해야 되고 자기를 훈련시켜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학과 교육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철학과 교육은 사람을 막 풀어놔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거죠. 자기 자아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통치자가 바로 주님을 반역한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세상이 마귀가 통치하는 것은 몰라요. 주님이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왕이다. 우리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속여가지고요. 어떤 옛날 목사는 뭐 링컨 컨티넨탈을 탁 타고 다니면서 이거는 달리는 궁전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이니까 이 차는 달리는 궁전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글쎄. 기가 막힌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자로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어저 미국 가 가지고 천부씩 줘 가지고 그거 장사해 가지고 뭐 예수 재벌 만드는 데도 있어요. 예수 재벌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수 재벌. 이게 바로 예수 팔아서 결국은 장사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만 통치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가려놨어요.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말년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죽는 날만 말년이 아닙니다, 이런. 말년,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이거는 70년에 기원 70년에 주님이 33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 때가 그러니까 30몇 년만 지나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그 당대의 사람의 말년에 이거는 그 당대 사람의 말년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뭐 자식들까지도 메어친다고 그랬죠. 이 우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고 우시죠. 왜냐하면은 저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대환란에 넘어가면은 디도 장군 저리 가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옛날 로마 장군 저리 가는 자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람 된 그런 화신이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말년, 성경에서 결국 여기 말년을 뭐라고 지금 영어로 표시했는가 말이죠. Letter and, 그래서 letter and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마지막 날 아닙니까? 성경 중에 하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이 마지막 날들 이렇게 할 때는 대환란을 얘기하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를 말하죠. 환란 끝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말하기도 하죠.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여러분. 대환란도 안 믿고 이스라엘 회복도 안 믿고 천년왕국도 안 믿으면 말년이 뭔지 모르니까 말년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말년에 지혜롭게 될 수가 없죠. 지혜롭게 될 수가 없죠. 이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그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그 속에 있는 마귀가 그걸 못 듣게 하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듣지 마라. 이런 거 듣지 마라. 이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왜? 자기도 거기 들어가야 돼요. 말년에. 에? 마귀는 말년을 알죠.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말년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듭난 사람은 안에 주님이 계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영, 사단의 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모르죠, 자기들. 전혀 모릅니다. 사단은, 결국은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멋지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면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인다.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타이틀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그러므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제가 옛날에 그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럼 바리새인도 있단 얘기인가? 서기관도 있단 얘기인가? 그거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저도. 새 것이 없으니까 시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저저 로마 있잖아요, 지금. 시저 로마 있잖아요. 다른 시저. 황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잘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말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년. 우리는 이 말년을 다 알잖아요. 말년을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년, 이 모든 그 지금까지 지상에 있었던 세계사에 나오는 나라들 있잖아요. 시작은 잘해요. 바벨론도 시작은 잘했죠. 아주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비참하게 망했죠. 그건 몇년 됐습니까, 그건?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란이 그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러지만 그거 다 헛된 일이죠. 말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 시장은 잘했죠, 지금. 불과 3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됐고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총체적인 지금 부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건데 한국에 그래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2~30만이 된다. 5천만에 2~30만이면 몇 프로예요? 얼마 안 되죠. 그런 사람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있다. 지금 땅굴 얘기가 나오죠? 땅굴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땅굴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땅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땅굴이 몇천 개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되는 거고 땅굴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안 막으면 망한다. 문제는 회개를 해야 된다. 크리스천들까지도 땅굴 때문에 막 대모하죠. 정부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회개를 자기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미 중국에서 전쟁을 일으키러 갔다가, 이북에서 갔다가 결국은 보이콧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분명히 지금 한국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징계를 받게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북에는 크리스찬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동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고 복음이 정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도 그러한 어떤 사명을 주신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요. 열리면은 뭐가 열리면은 꼭 이단들이 들어가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통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나 진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말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말년. 지금 죄를 지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말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 시대 120년 후가 말년인데 그때 그들이 말년을 생각을 했다면, 노아의 120년 동안을 노아가 막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비가 올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치광이 할아버지로 알았겠죠? 의의 전파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나오는 다른 데 나오죠. 제 기억은 잘안 나는데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말년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오늘날 지금 정말 말년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정욕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정신을 차리겠죠. 옛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연애를 멋지게 시작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그의 말년에 와가지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부터 영원 세계까지 이게 말년이에요. 계속 가는 거죠. 팔자가 말년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영원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이 진리의 말씀, 바른 교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년의 지혜론자가 되어 정말 주님 앞에 보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릴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뭐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보상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힘들어요. 너무나 소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좁은 길은 거의 찾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퓨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도 20, 30만밖에 안 되면 거의 없는 거죠. 5천만 중에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아 보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남겨두시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한국에 이렇게 되는데도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때 다시 6.25 같은 그러한 것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신사참배하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6.25 되면 상기하자 6.25 포스터도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도 포스터도 많이 그려봤어요. 예? 이 헬멧을 쓴그 군인 무슨 말 소리 막 지르는 거. 옛날에 그림도 많이 그려봤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게 없어져요. 상기하자 6.25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순수한 교리의 말씀을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혼이 항상 소성이 되며 깨끗해지며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거룩해져서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주님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어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는 지금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경고하여 주시옵시고 책망하여 주옵시고 또 위로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이러한 축복을 모두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동일한 축복 속에서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